세계 뉴스입니다. 3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들에서 초접전 판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의 7대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4곳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곳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한 곳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입니다.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는 지역마다 2%포인트와 1%포인트로 근소합니다. 특히 이 지역들은 무소속을 비롯한 제3후보들이 투표용지에 오른 곳들이어서 최종 승부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곳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네바다에서 5%포인트 앞서는 등 해리스 부통령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역시 오차 범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우위를 장담하긴 어려운 형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의 격차는 1%포인트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앞선 점이 주목됩니다. 펜실베니아는 오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을 보유한 곳입니다. 앞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러스트벨트에서는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남쪽에 있는 선벨트에서 우위를 차지해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펜실베니아에서도 우세한 걸로 나온 겁니다. 전국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격차는 줄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조사 평균 해리스 부통령이 49.7%를 기록하면서 46.8%의 트럼프 후보에 앞서는 걸로 1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 디시전 데스크 HQ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2.9%포인트입니다. 지난달 30일 자료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약 2주 사이에 차이가 좁아진 겁니다. 이 같은 박빙 판세에 따라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대선이 될 걸로 주요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의 서프라이즈라고 불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상황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일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공격 방식과 범위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11자 보도에서 바이든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계획에 대한 의견 일치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을 타격을 포함하는지를 비롯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는 이에 관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해 조금 덜 긴장하게 됐다고 이 매체에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9일 이뤄진 두 정상 간 통화에 몇 시간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통화에서 보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걸로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참모들이 합의한 양해 사항을 곧바로 정상들이 통화하며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요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11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략적 도전 과제를 놓고 의견의 조화를 이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1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동 정세와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이 같은 의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영 매체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10일 처음으로 만나 양국 관계와 교역 증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총리는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는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토요일 새벽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육로를 끊고 요새화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선언을 한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까지 공세적 수사와 도발로 미국과 한국을 시험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자,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를 통해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행한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기자,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는 것은 어떤 나라들이 참가하는 회의인가요?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 플러스 3를 확대한 별도 대화 포럼으로 아세안 플러스 3에 들어있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국이 각각 민감해하는 북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나요?
윤 대통령은 북한은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79주년이었죠.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었나요?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열린 당 창건 79주년 경축공연과 경축연회에 참석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김 위원장의 개인 초청 손님으로 참석했고 마체구라 대사는 경축연회 헤드테이블에 김 위원장과 함께 앉았습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의 11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이번 당 설립 79주년 행사에서 러시아 대사를 국가 수반 개인 손님으로 초청했는데 이와 같은 외국 대사에 대한 국가 수반 개인 명의 초청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행사에 초청된 외국 대사는 러시아의 마체고라 대사뿐이었던 건가요?
한국 정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이나 행사 사진에 다른 외국 대사 모습이 포착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을 떠나 아직 복귀하지 않은 외국 대사들은 그럴 수 있지만 중국 대사가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중 수교 75주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북중 관계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방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왜 중국 대사를 안 부르냐. 이 당창건이라는 행사 중요성에 비례한다면 의외로 중국을 초청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관계 소원함이라든가 양측의 외교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뭔가 내부적인 지금 갈등, 뭔가 서로 간에 상당히 그 지금 오해와 불신이 좀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과시를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런 의도는 연회장 헤드테이블 좌석 배치에서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헤드테이블엔 김여정을 중심으로 양옆에 딸 김주애와 최선희 외무상이 자리했고 최 외무상 바로 옆자리에 마체고라 대사가 앉았습니다. 헤드테이블엔 또 조용원 당 조직 담당 비서와 조춘용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장, 노광철 국방상, 김정식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헤드테이블에 국방군수담당 핵심 인사들이 앉은 것은 북러 군사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조춘영이하고 김정식 제1부부장을 앉혔으니까 어쨌든 이게 대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김정식 제1부부장은 러시아도 비공개로 방문을 했었죠. 저번에 전남에도 갔었고 아마도 지금 북러 간에 진행이 되는 군수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김정식이가 개입하는 부분이 크니까 헤드테이블에 앉히지 않았냐 싶습니다.
홍민 박사는 당 서열이 더 높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자리가 헤드테이블 옆 테이블로 밀렸다며 이는 김 위원장의 핵심 관심사가 국방과 외교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전해주시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4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고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낙하물 여러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낙하물은 종이류와 비닐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육로를 끊고 요새화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최근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야기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공격을 억제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한국과 일본 방화에 대한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한국에서의 군사훈련과 미국 핵 전략자산의 빈번한 전개, 한국과 미국이 정권 종말 언급 등 때문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남쪽 국경을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를 위한 자위적 조치란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말했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은 대화와 외교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security on the peninsula an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that's something that we obviously take very seriously.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요새와 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한반도 안보와 한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분명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매우 빈번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에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군에는 알리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선 그들에게 물어보라며 어쨌든 우리는 한국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와 관련해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를 돕고 있는 북한이 중동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징후를 본 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선언을 한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까지 공세적 수사와 도발로 미국과 한국을 시험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 및 요새화를 발표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매우 예측 가능한 후속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행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현 한국 정부에 더 공세적인 태세를 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1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현 한국 정부를 북한이 상대할 수 없는 적대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He is defining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s some sort of alien entity. And this then
김정은은
provides the
"한국을
justification.
일종의 이질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통치하의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심지어 폭력적인 접근을 할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도의 통일에 앞서 일종의 중간 단계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미국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거나 미국 스스로가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 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올해 1월 개헌을 지시했습니다.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북반부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 영해, 영공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과 관계를 단절한 북한이 앞으로 공세적 수사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see North Korea on a path to escalate tensions and to very carefully, to carry out
북한이
very
긴장을
carefully some.
고조시키고 한국과 더 나아가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도발을 매우 신중하게 수행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어 다만 북한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정은이 더 폭력적이고 더 위험하고 더 수정주의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미 안보 당국의 실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무력 사용의 정당성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볼수 있는 징후로는 서해의 경계를 재정의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관련 발표는 없었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해상 국경선이 발표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이 전쟁을 원한다는 징후는 없다며 확전 통제가 비교적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유형의 행동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미한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미국이 북한의 조건을 수용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압박할 수 있다면 대선 이후나 새로운 대통령 취임 후에 그런 행동에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you know, the actions will all be at least the other side of the election, if not the other side of the inauguration.
그러면서 김정은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 취임 이후 첫 몇 달 동안 미국이 세계와 한반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관찰하며 이를 조종할 방법을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2의 한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에 관련 기고문을 낸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10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지금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군사력을 상당히 증강했으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원치 않으며 한국을 적국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1950년부터 70년 넘게 북한의 핵심 정책이 통일이었는데 김정은이 그걸 하루아침에 찢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A core assumption and core policy of North Korea has been reunification since 1950 for over 70 years.
그러면서 한국은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국이며 적국은 논리적으로 나중에 김정은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북방 한계선 인근 섬들을 공격해 미국과 한국을 모두 시험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무력 행동에 나설 만큼 대담해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 영상통화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술적 수준에서 오판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셈법에는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y felt emboldened by either its military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if that is occurring,
클링너 연구원은 러시아로부터의 군사기술 이전을 받거나 미한동맹의 역량이나 결의가 부족해 억지력과 방어력이 저하된다면 김정은이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서울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조약 의무 이행과 한국을 방어하려는 결의 수준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다른 지역에 집중하거나 한국에 대해 방어를 홀로 담당하라고 한다면 한반도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만나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남포에 또다시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바로 앞 선박 저반 시설까지 보완해 본격적인 유류 반입 채비를 마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시설 밀집지역에 또 다른 유류탱크가 등장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이달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유류탱크 지대 남쪽 한 지점에 새로운 유류탱크가 들어선 모습이 보입니다. 앞서 비오이는 올해 7월 이 일대에 유류탱크 건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는데 약 두 달이 지난 이날 새로운 유류탱크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곳에선 지난 2020년 지름 18m짜리 유류탱크 두 개를 가운데 두고 남쪽과 북쪽 공터에 각각 두 개씩의 원형 부지가 조성됐고 올해 초 이 중 남쪽 부지 한 곳에 탱크가 들어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어 올해 6월엔 북쪽 부지 한 곳에 또 다른 탱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쪽 부지 한 곳에 추가로 탱크가 들어선 것입니다. 새로운 탱크는 지름 약 20m며 어느 정도 높이 솟아있는 듯 북쪽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에서 유류탱크 여러 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엔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탱크가 완공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엔 지름 30m의 탱크가 발견됐으며 2023년 5월엔 바로 옆 부지에 지름 12에서 15m의 탱크 두 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10월엔 북부지대에 유류탱크 3개가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 일대의 유류 저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을 합쳐 모두 38개가 됐습니다. 변화가 포착된 곳은 또 있습니다. 유류 탱크 바로 앞에선 바다 쪽으로 약 300m 길이로 뻗은 선박 저반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직선 형태이던 끝부분이 알파벳 T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접안 시설 끝부분에서 유조선의 유류 하역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이곳엔 총 5개의 접안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변화가 포착된 접안 시설은 2021년에 완공됐고 나머지 한 개는 올해 초에 등장했습니다. 3개이던 접안 시설이 불과 3년 만에 5개로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더 많은 유조선의 입출항도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유류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막혀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렵게 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은 올해 5월 북한으로 유입된 정제유 양이 이미 안보리의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는 사실상 제재 위반입니다. 하지만 남포 유류 항구에는 매월 여러 척의 유조선이 입항하고 있습니다. 또 VOA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영해에서 북한 유조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정제유가 계속 반입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지난 5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So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역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역내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0일 한국과 아세안이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이 국경을 넘어 역내 공동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ell, I think first of all, it's yet another manifestation of President Yoon's pledge to have South Korea play a larger role in the Indo-Pacific.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지난 2022년 1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계속 이어져온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뿐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와 경제, 사이버 안보,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의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진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역내에서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이날 VOA에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강화가 최근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은 한국이 이들과 경제 외교 영역을 넘어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동북아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정치 안보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한 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 공조와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비롯해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 증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데이비드 필즈 위스콘신 주립대 동아시아학 연구소 부소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년간 주로 외교 안보 분야에 북한에서 관계를 맺어왔지만 이번에는 특히 경제 분야 협력 강화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So I see this development as just another step down the road that South Korea has been on for the last 20 years.
필즈 부소장은 특히 제조업과 무역 부분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이 미중 관계 갈등 국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무역 및 경제 파트너를 다양화하려는 한국의 전략은 타당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단순히 한반도에만 집중해서는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도 이번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에서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way South Korea can simply focus on the peninsula and maintain its security. It's got to work in the international.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여러 나라에서 다수와 협력하며 제기하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첨단 전자제품이나 특수소재, 주요 광물 등 북한의 무기에 필요한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며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확대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VOA에 이번 한아세안 공동성명에서 두드러진 또 한 가지 특징으로 남중국해 문제와 항행의 자유에 대해 언급한 것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안팎의 평화와 안정, 안보, 안전, 항행의 자유에 대한 모든 당사국의 약속은 한국이 이 첨예한 분쟁 해역의 영토 및 법적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영내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면서도 현재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 석좌도 이날 VOA에 아세안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작전을 중단시키거나 미얀마의 장기적인 내전을 막지 못했더라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역내 다자 외교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 것은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의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며 중추적인 글로벌 국가가 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의 틀을 넓히고 역할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전략이 미국의 인태 전략과도 일치한다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자신을 역내 플레이어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과 외교, 안보, 무역 정책에서 북한만이 아닌 다른 방향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encouraging sign that Korea is beginning to view itself more as a regional player.
특히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네트워크 또는 상호 연결망을 개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매우 잘 부합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억제하고 역내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미국은 환영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어 석좌는 한국이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전통적인 양자 동맹을 넘어서는 역내 동맹, 파트너십 및 다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과 번영,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다자 간 격자 구조 동맹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에서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역내에서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넓히려는 기조는 유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 간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강화 추세 속에서 한국이 역내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중국의 압박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실행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군 군 당국은 추석이었던 지난달 17일 새벽 북한 남성 한 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배가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 장비로 포착해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해 망명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두 달여 동안 북한 측 인원의 한국으로의 망명이 공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일대에 장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한국과의 전면 차단 조치에 나선 가운데 망명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북 청년들이 최근 캐나다 4개 도시를 돌며 북한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캐나다 대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북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30대 젊은 탈북민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열흘간 캐나다 내 8개 대학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이들 탈북 청년들은 유창한 영어로 북한 인권 실태와 탈북 이유와 강제 북송 경험, 성공적인 한국 정착 등을 주제로 캐나다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탈북민 김일혁 씨는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캐나다 대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도 많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런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특히 이전에는 북한 주민이 정권으로부터 어떤 처우를 받는지 잘 알지 못하던 학생들의 자신들과의 대화 후 달라진 모습은 고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학생도 있었고 캐나다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직접 가르치겠다는 학생까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내부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손을 닿아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인권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저는 저의 욕심으로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잖아요. 모든 인구가 그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고 북한 인권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일혁 씨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년 만에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증언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일혁 씨 외에도 한하나, 박유성 씨 등 20, 30대로 구성된 일명 MZ세대 젊은 탈북민들이 이번에 캐나다의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런던 등 4개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했던 김은주 씨는 VOA와의 통화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년배들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 몰랐던 것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학생들이 자신의 강제 북송 경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매우 놀라워하는 모습은 새로운 경험으로 기억했습니다.
난 뭐 중국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 진짜 이런지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인들이 강제 북송이나 뭐 인신매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적어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 중국 정부도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 희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김은주 씨는 강연 전과 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를 각각 적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강연 전에는 북한 미사일, 핵, 김정은을 적던 학생들이 후에는 북한 주민이 처한 상황에 대한 느낌을 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김은주 씨는 세월이 흐르면서 탈북민들의 역할 변화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사회 자체에서도 이 세대 교체에 되게 의미를 젊은 세대들은 좀 더 부드럽지만 좀 더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타겟팅도 우리의 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인권 문제든 뭐 통일 문제든 결국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안고 가야 할 과제이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사이에서도 이런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걸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김일혁 씨도 어린 나이에 북한을 빠져나오는 탈북민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성세대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나이가 다 들어서 오시잖아요. 배움도 또 많이 배우지 못했었고 여기에 와서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일명 MZ세대라고 하는 청년 세대들이 한국에 오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가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고 최근에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 유학을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처럼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춘 젊은 탈북민들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 탈북민들은 캐나다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계 최초의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 의원과도 면담했습니다. 마틴 상원의원은 8일 면담 내용 등을 묻는 VOA에 그들을 환영하고 인사를 나누는 비공식 만남이었다며 탈북민들에게 받은 인상은 그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쿠웨이트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도 최근 취한 다양한 대북 조치를 이유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8일 공개한 쿠웨이트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쿠웨이트가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FATF는 쿠웨이트에는 북한 대사관이 설치돼 있고 쿠웨이트는 북한과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북한 근로자 3,000명에서 6,000명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근로자 수를 줄이고 송환하는 조치를 밟았다면서 2019년부터는 노동 허가증 발급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쿠웨이트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강경한 대북 조치를 취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2017년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수를 기존 9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창식 당시 대사를 포함한 5명의 북한 외교관이 쿠웨이트를 떠났습니다. 또 약 6,000명에 달하던 북한 노동자를 2019년을 전후해 모두 추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고려항공은 쿠웨이트와 평양을 연결하는 정기 노선을 운영했지만 2016년 10월 쿠웨이트 당국으로부터 착륙 불허를 통보받았습니다. FATF도 이 같은 내용을 일부 확인하면서 쿠웨이트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자가 쿠웨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 제재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국경 검문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재 대상자 명단을 보완하고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며 북한 민항기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FATF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FATF는 쿠웨이트의 제재위원회가 자국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사업자, 기업 등의 북한과 관련된 모든 계좌를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제재 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활동에 있어선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FATF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대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FATF는 일본에 대한 후속평가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관련 항목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FATF는 10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북한에 의한 확산 자금 조달 부문에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내에서 대북 제재 지정과 북한과의 자금 및 물품 거래 전면 금지, 인적 이동 제한, 통화 반입 시 신고 의무 부과,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제재 이행에 대한 미비점은 경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FATF는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 제재 관련 항목인 권고안 7번을 대부분 준수 LC로 등급을 변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FATF는 각 나라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결함이 없는 나라들에는 준수를 의미하는 C 혹은 LC를 부여하고 결함이 있는 나라에는 부분 준수인 PC 혹은 미준수인 NC 등급을 매깁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21년 자국에 대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평가가 담긴 권고안 7번에 대해 PC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등급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력한 시적 산문을 쓴 현대 산문의 혁신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한림원이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 소설가 한강 씨를 선정했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마프멜림 스웨덴 한림원 사무총장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 수상자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어 그녀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고 있고 시적이며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123년 역사를 지닌 노벨문학상에 한국인이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 여성으로도 최초입니다. 말림 사무총장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한강 씨와 통화했다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며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막 마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강 씨가 수상 소식을 듣고 영광스럽고 놀랍다. 이 소식이 한국 문학 독자와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은 아들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축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강 씨와 오는 12월 스톡홀름에 있을 노벨 문학상 시상식 준비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 씨 작품 중 1947년 제주 4.3 사건을 그린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스웨덴어로 번역한 영국 런던의 동양학 아프리카학 대학의 앤더슨 칼슨 교수는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강 씨의 작품이 이렇게 인정받게 돼 감개무량하고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Overwhelmed and extremely happy that she's been recognized.
칼슨 교수는 한강 씨의 작품들이 매우 강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심리적 발달에 대한 뛰어난 관찰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매우 분명하고 간결한 언어로 응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설 대부분이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그 방식은 항상 개방적이고 독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Academic, I'm working on Korean history. And since 작별하지 않는다.
칼슨 교수는 대학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며 제주 4.3 사건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적 사건을 다룬 책을 읽고 싶어 했었는데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추사등을 펴낸 소설가 한승원 씨의 딸이기도 한 한강 씨는 1970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문학과 사회에 얼음꽃 외 시 4편으로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습니다. 이후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2007년 펴낸 소설 채식주의자가 세계적 권위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강 씨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채식주의자는 폭력을 거부하며 극단적으로 채식을 선택한 여성이 결국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아울러 소년이 온다로 2017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했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강 씨의 작품들은 세계 28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날씨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살펴봅니다. 평안 남북도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3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3도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도 맑겠습니다. 개성은 아침 최저 11도에서 낮 최고 24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10도에서 낮 최고 23도 분포 보이겠고요. 자강도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중강은 아침 최저 5도에서 낮 최고 21도, 강계는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날씨 볼까요? 맑겠습니다. 원산과 장전은 오전에 바람이 불겠고 심포는 오후에 바람이 일겠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2도, 함흥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4도, 평강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입니다. 맑겠습니다. 청진 오전부터 바람 불고 오후에는 함경북도 전역에 바람이 불겠는데요. 청진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1도, 선봉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2도. 자, 양강도는 해산과 삼지연 오전에 구름 많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5도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맑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바다도 맑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물결은 0.5m로 잔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2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3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들에서 초접전 판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의 7대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4곳,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곳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한 곳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입니다.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는 지역마다 2%포인트와 1%포인트로 근소합니다. 특히 이 지역들은 무소속 등 제3의 후보들이 투표용지에 오른 것들이어서 최종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곳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네바다에서 5%포인트 앞서는 등 해리스 부총령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역시 오차범위 안에 머물고 있어 확실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의 격차는 각 1%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앞선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오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을 보유한 곳입니다. 앞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러스트벨트에서는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남쪽의 선벨트에서 우위를 차지해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온 겁니다. 전국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격차는 줄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조사 평균 해리스 부통령이 49.7%를 기록하면서 46.8%의 트럼프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11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디시전 데스크 HQ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2.9%포인트입니다. 지난달 30일 자료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포인트 앞섰는데 약 2주 사이에 차이가 좁아졌습니다. 이 같은 박빙 판세에 따라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대선이 될 걸로 주요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의 서프라이즈라고 불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이란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상황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일 통화해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공격 방식과 범위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10일 바이든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계획에 대해 의견 일치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시설이나 석유시설 타격을 포함하는지를 비롯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는 이에 관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해 조금 덜 긴장하게 됐다고 이 매체에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9일 이뤄진 두 정상 간 통화에 몇 시간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걸로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참모들이 합의한 양해 사항을 곧바로 정상들이 통화하며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요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11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략적 도전 과제를 놓고 의견의 조화를 이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합의와 양해가 이뤄졌고 정상 간 재확인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던 것은 실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대이란 공격 방식을 이스라엘 내각이 최종 승인한 뒤에 미국과 대면 확인을 거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1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동 정세와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만나 이 같은 의제들에 관해 논의했다고 타스통신을 비롯한 러시아 관영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슈기루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10일 처음으로 만나 양국 관계와 교육 증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중동의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포괄적으로 증진시키고 건설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양자관계를 구축하는 광범위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